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전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그 능력으로 저희가 더욱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그 사랑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희들을 움직여 더욱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찬식을 하는 주일날 이 보통 때 설교를 잠시 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것, 교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 싶은 것들을 가져오는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반 정도가 지난 3년 안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또 같이 한번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일 전에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이유를 제시할 때에도 참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핑계를 댈 때 끝에는 노를 바라실 때에도 모세를 죽이려 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죽이려 하시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써진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 읽으면 25절에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자세하게 쓰여 있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데 그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차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할례를 주고 잘라낸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으십니다. 더 이상 죽이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은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안 준 것과 연관이 있는 것만큼은 저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전에 먼저 할례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저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 창세기 17장에 갑니다. 창세기 17장. 조금 길지만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할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쓰여 있는 것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할례를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인데 왜?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제가 이런 그 예를 많이 들죠. 여러분이 그 운동을 하실 때 그 무슨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멤버십 카드를 줍니다. 이 할례가 그런 멤버십 카드입니다.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즉 멤버십 카드가 있다는 것은 그 클럽의 멤버라는 것이고 없으면 그 클럽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례가 그런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겉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러나 할례는 예표 수준이었습니다. 참 할례가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10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우선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몸의 할례가 표하고 있는 참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그 마음의 할례는 뭐냐? 목을 곧게 하는 것을 것의 반대입니다. 그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할례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즉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바치라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육체 할례를 예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계속 읽으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럼 여기에 마음의 할례 이것을 무엇과 연결해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을 보면은 지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의 모습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 육체의 할례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었는데 로마서 2장 28절을 읽어드리면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성령님이 한다 이거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구약에서의 육체의 할례는 그 마음의 할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마음의 할례.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뭐 born again, 거듭난다 다 똑같은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새로운 이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그때에 이제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집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된 사람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죄의 사람에서 의의 사람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세상 사람에서 천국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이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예표라기보다 표가 된다 하는 말이 좋겠죠. 제가 그 예표라는 단어하고 표라는 단어를 좀 구분을 한다면 예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표하는 구약에서 무엇이 예표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오셔서 이룰 것을 표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성례를 표와이니라 그러는데 예표라는 단어보다는 표라 그러는데 그 표라고 할 때는 벌써 이루어진 현실을 표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롭게 창조된 것을,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제 표하게 돼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약에서 할례를 받기를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냥 automatically 천국을 간다 이 말도 아니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말도 아니지만,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으면 왜 세례를 거부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거부하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는데 뭐 교회 멤버도 아니고 뭐 세례 받기도 거부하고 그냥 자기 혼자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바로 이 모세가 하는 자기 아들에게 언약의 표를 안 줍니다.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그 세례 자체가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세례가 표하는 그 현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안 준다는 것은 모세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합니다. 왜? 모세는 구약에서 육체의 할례로 마음의 할례를 증거해야만 했던 사람인데, 즉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 언약의 표를 받아서 그 언약의 표로서 진짜 참 우리의 그 천국 현실이 어떠한 것을 증거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모세도 구약에서 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의 그 현실을 증거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5장 2절. 제가 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 대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땥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그 남자들, 어른들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자가 또 한 60만 명 있었겠고 또 애들이 적어도 60만 명은 있었겠죠. 굉장히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은 할례를 주질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그런 죄인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 그 어른이 다 죽었고 두 명만 남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 다음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들어가기 전에 언약의 징표를 받고 언약의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때까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겉으로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 육신의 할례가 표하는 참 할례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참 할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육체의 할례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리하여 예표 수준에서 참 약속의 땅을 받고 있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죠. 참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마음의 할례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모세와 또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 모세의 싸움은 사실 애굽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나가서 애굽 군대를 다 전멸을 시켜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탄하고 싸우는 것은 사탄과 직접 싸운다기보다 그 사탄을 이기는 것은 그 사탄을 박살내는 것보다 왜? 그것은 예수님이 벌써 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탄을 이기는 법은 그 사탄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참 승리는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깨달질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하여 온갖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참으로 무서워해야 할 상대는 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야곱 같습니다.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에 꼭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우리가 가진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뜻에 항복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삼아버립니다. 온갖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야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러 오십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한도뼈를 탁 치시니 위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도 지탱을 못하는 그런 수준에 가다 보니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나의 힘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 야곱이라는 인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오시는 그 모습, 바로 그 야곱을 죽이러 오시는 모습입니다. 모세를 죽이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야곱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그 자신감, 자기의 그 이 selfish한 그런 목적과 그 자기라는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고 힘이 없는가, 이것이 무너지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놓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 것인 걸 압니다. 자기 혼자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축복해달라. 정말 꽉 잡고 놓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도 모를 정도로 지 혼자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세상적인 힘의 중심을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본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뭐 자기 그 자식들이 다 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그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도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와 대단하다요. 엄청난 욥이다. 즉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욥이 엄청나게 이기는 것을 봅니다. 1장 21절부터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우리는 읽고 와 욥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사실 대단합니다. 2장 10절에도 보니 이제 그 부인이 버리고 가는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고 가도 하나님을 불평 안 하고 지금 굳굳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욥.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까? 더 중요한 싸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의 지금 받는 고난은 바로 너가 죄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욥은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참 할 만큼 했다. 내가 잘 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그 말을 들어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 정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금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뺏기고 부인까지 버리고 가는데 지금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말합니다. 내가 잘했잖니 않느냐. 나는 정말 정말 의롭게 살라고 노력했고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버리시는 거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과 또 씨름을 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냐. 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 뜻에는 순종 안 할 것이냐. 우리가 봐도 욥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 욥이 잘못했다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뜻이 그 욥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 뜻에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 대드는 욥의 그 심정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 우리도 그러고 사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모세를 죽이러 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바로 모세와 씨름을 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완전 항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례를 아들에게 주므로 하나님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세가 아무리 엄청난 지도자가 되어 엄청나게 업적을 행해도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가 있지 않고 항상 우리가 뭘 해서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고 여러분 보고 지금 뭘 세상에서 말하는 그 큰 일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말해갖고 이제 듣기 지겨운 정도로 말을 한 그런 것. 여러분 보고 좋은 학교 가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여러분 보고 부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나 순종은요. 지금 모세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지금.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그죠? 근데 순종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우리는 그 우리의 권리.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야 되는 거야? 기독교가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는 순종 안 하시겠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대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피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칼로 잘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보면 참 할례의 모습, 마음의 할례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 십자가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할례의 모습이죠. 참 할례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보시면 거기 보입니다. 즉 참 할례를 받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즉 뭡니까? 죽기까지 아무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군인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싸움은 그 군인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갖고 그 로마 군인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갖고 하나님 반대하는 것들 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그 사람 다 모아놓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경배해. 하나님 잘했죠. 그쵸? 여러분과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 군들. 여러분과 저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잘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죽는 것입니까? 기독교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흉내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그냥 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 예수님의 지금 참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냐 아니냐. 결론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원이 나는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면 아버지의 뜻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상황들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결론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까? 이걸 왜 안 믿는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안 믿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씨름하시러 오십니다. 사실 지금 앉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씨름하십니다. 나에게 항복할 것이냐. 사실 이 씨름은 매일매일 매시간 저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죽이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는 자에게 씨름하러 오십니다. 죽이러 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를 꺾으시는 데까지 가시더라도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을 죽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뜻 반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십니다. 진념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씨름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서 사탄을 때려 부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했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면 그 뜻에 항복을 하겠느냐? 지금 욥에게 씨름하러 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욥이 나중에 깨달죠. 왜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똑같은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내 뜻에 복종할 거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로 만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풀리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그 하나님 뜻에 항복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죽이러 오십니다. 그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고린도 전서 5장 31절. 나는 날마다 매일 죽노라. 일어나자마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벌써 죽었고 또 죽이시고 계시고 이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항상 이미 그리고 또 아직. 그죠?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직입니다. 죽어가야 됩니다. 이제 천국에서 쓸 때는 완전히 죽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에 항복하기를 바라시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뜻에 항복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오시면서 저 잔과 저 떡 보시면 참 마음의 할례의 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는가? 그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항복하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분께 나와서 우리 완전히 항복합시다. 저도 인간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쩔 때는 참 와, 왜 이럴까? 정말 힘들다. 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나 여러분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요. 해결하는 게 어려우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왜 욥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건가? 아니 하나님도 그를 의인이라고 써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제 그 뜻에 완전히 항복할 때 절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기쁜 일이요. 오히려 귀한 일이요.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나오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리하여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이다. 하나님 뜻에 완전 항복이다. 이게 내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셨다. 믿고 나오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항복하신 그 현실 앞에서 우리들도 항복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같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항복하고 사는 저희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